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 의견문에서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4,30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적용 대상자들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오는 10월부터 대출금 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구체적인 대응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등에 관해 최종 검토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30일 그로시 총장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로시 총장이 방문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하고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평가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평가를 검토한 뒤 올 여름경 실시하기로 했던 오염처리수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IAEA 관계자는 그로시 총장의 이번 방일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IAEA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최대 4억 4천만 달러 규모 군수물자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타이완에 관한 대외군사 판매 계약 두 건을 승인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타이완이 3억 3,200만 달러 규모의 탄약과 관련 장비 구매를 요청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안보협력국은 밝혔습니다. 고위력 소위 예광탄과 다목적탄, 그리고 훈련탄 등 30mm 탄약 등이 그 대상으로 공급업체는 미 방산기업 엘리언트 테크시스템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미국이 타이완에 전투차량과 무기 수리용 부품 등 1억 800만 달러어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국방안보협력국은 의회에도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무기 판매 절차는 국방부와 방위산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체결하고 이후 국무부와 의회 승인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베트남 공산당 고위 외교관리와 만나 양국 간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레호종 베트남 공산당 대외관계위원장과 회동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양측은 미국과 베트남이 10년간 지속된 포괄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이 역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기후변화와 인권 존중,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경제 파트너십 강화와 올해 미국이 주최하는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임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복수의 나토 소식통에 따르면 31개 나토 회원국들은 올 10월 끝날 예정이던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임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줄리엔 스미스 나토 주재 미 대사는 솔덴베르크 사무총장의 입장 발표가 수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은 동맹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으로 2014년 나토 수장직을 맡은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앞서 임기를 한 차례 연장했던 데 이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만료 예정이었던 올 10월 임기를 또 한 번 연장한 바 있습니다. 솔덴베르크 사무총장의 임기 연장은 다음 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산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29일 목요일 기준으로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거의 500곳이 불타고 있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지난 수십 년보다 10배나 많은 산불이 나고 있다는 동부 퀘벡주. 이번 주에만 하루 100건 이상씩 산불이 접수됐고요. 인구가 많은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 온타리오주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올 들어서 지금까지 캐나다 전체에서 일어난 산불 3천 건이 넘고 800만 헥타르가 불탔으며 그 피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답니다. 자, 캐나다 산불은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남동부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갇힌 시카고의 빌딩 숲, 시민들에게 바깥 활동 자제하라고 권고한 뉴욕은 마스크도 함께 나눠주고 있고요. 수도 워싱턴 DC와 인근 북버지니아 메릴랜드도 29일에 이어서 30일도 대기질 적색경보 상태입니다. 미국의 23개 주 약 100만 명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나사가 촬영한 지구 사진은 포르투갈과 프랑스 등 서유럽 여러 나라의 잿빛 하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대서양을 건넌 캐나다 산불의 영향입니다. 지금 캐나다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멕시코와 칠레,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방구호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도 151명의 긴급구호대를 곧 퀘벡으로 파견한다는 소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 made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We had nothing to do with it. This was part of a struggle within the Russian system. I also talked to
네,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배경과 전개 과정 살펴봅니다. 뉴스 속 인물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설립자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구름 조금 낀 날인데요. 캐나다 산불 영향으로 잿빛 하늘 아래 햇살이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7월의 첫날,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강도, 중간강계, 함경북도, 그리고 양강도 해산 3지연 지역은 구름 많고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3도에서 많게는 3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 개성, 중강, 낮 최고 32도고요. 신의주가 29도, 함흥 30도입니다. 원산 31도, 청진은 24도, 끝으로 해산은 31도가 최고 기온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 소식은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사이에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먼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10대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미국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은 미국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얘기부터 할까요?
네, 2024년 미 대선 공화당 경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29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가 우크라이나를 찾아본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났습니까?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수도 크이우의 대통령 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변함없는 지원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지원에 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뤄진 펜스 전 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눈길을 끌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가장 먼저 보도한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요. 자신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민간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온 것이며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선에 선을 걷습니다. 예, 펜스 전 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국경 인근 지역을 방문해서 구호활동을 도운 바 있습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네, 펜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의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침략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영웅적인 모습, 이 러시아 군의 포격으로 집을 잃은 이르튼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몫을 다해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동맹들을 위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계속 촉구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펜스 전 부통령이 이르핀도 갔습니까?
네, 펜스 전 부통령은 크이우 인근에 있는 이르핀, 부차 등 소도시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르 지역은 러시아군이 착각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해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폐허가 된 도시를 돌아보고 지역 주민들도 만났고요. 전쟁으로 숨진 이들을 위한 추모비에도 헌화했습니다.
네, 자 다른 공화당의 경선 주자들은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또 팀 스콧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론 디센티스 후보 등은 제한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를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요. 반란 사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약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분명 적어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소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권좌에 있지 않을 경우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일이 될지 더 나쁜 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또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 혐의로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이 끝난 후에 논의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인데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전쟁 후에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 문제를 꺼내면 결코 협상할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전쟁 중단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 일부를 양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우면서 많은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중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에서 그 무장반란 사태 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이 세르기 수루비킨 러시아 항공 우주군 총사령관이 반란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매체가 29일 익명의 미국 또 러시아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수루비킨 항공 우주군 총사령관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수루비킨 장군의 구금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바그너 그룹이 반란에 실패한 지난 24일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수루비킨 장군은 반란을 이끈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와 또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러시아 매체는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수루비킨이 반란 기간 프리고진 편을 체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확인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드미트리 파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29일 기자들에게요. 수루비킨 장군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기자들한테 국방부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지난 27일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프리고진 씨의 거취에 대해서도 그의 행방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루비킨 장군의 딸이죠. 베로니카 씨가 29일 러시아 매체 바자에 자신의 아버지는 괜찮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그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아주 격한 시위가 열리고 있군요.
네, 프랑스에서 경찰 총에 맞아 10대 소년이 사망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며칠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차들이 불에 타고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까지 자행되면서 소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사태가 커지니까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일정을 줄이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네. 자, 시위를 촉발했다는 그 소년 사망 사건 전후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27일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요. 나엘이라는 이름의 17살짜리 알제리계 소년이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의 교통 검문을 받았는데요. 이를 피하려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에 총을 발사했고요. 운전석에 있던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예. 자, 나엘군이 왜 교통 검문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일군은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배달 기사였는데요. 사고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 고급차를 몰고 있었는데 렌터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다른 두 명이 더 있었는데요. 한 명은 도주했고 나머지 한 명은 미성년자로 당시 체포됐다가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예. 자, 나일군에게 총을 쏜 경찰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29일 검찰에 기소됐고요. 현재 예비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네, 해당 경찰은 나일군에게 치명적인 총을 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일군의 다리를 조준한 것이 잘못해 가슴을 향해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나일군의 사망에 분노한 시위로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위는요, 당초 나일군의 어머니 모우아니 씨의 주도로 사건이 발생한 낭테르에서 시작됐는데요. 점차 툴루즈, 리옹, 또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파손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프랑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10대 소년의 사망으로 불거진 시위가 이렇게 격화하는 이유는 경찰에 대한 오랜 분노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지난해 교통검문을 거부를 하다가 경찰에 총을 맞아 숨진 사람이 13명에 이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프랑스 경찰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위가 격화하면서 파리 등 수도권 일대에는 트램,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프랑스 내무부가 약 4만 명의 경관을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7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시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하게 할 수 없다면서 시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벨기에에서 급히 귀국해서 30일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군요.
네, 지난 2월 미국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의 사전 조치와 노력으로 아무런 정보도 수집하지 못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에서요. 우리는 그것, 그러니까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을 지나가거나 비행하는 동안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국방부는 그 해당 풍선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뭐 자세한 설명 없이 우리는 이 정찰 풍선의 정보 수집 능력을 낮추는 조처를 했다면서 그러한 당국의 노력은 분명히 중국 정찰 풍선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당국이 그 풍선의 잔해를 수거해서 그동안 이 부분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풍선은 지난해 2월 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는데요. 미 국방 정보기관과 연방수사국이 잔해를 수거해 정밀 분석을 벌여왔습니다. 미국 당국은 특히 해당 풍선이 미국과 캐나다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각종 민감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중국에 넘겼는지 정밀 조사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풍선에 미국산 장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부 매체가요, 최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해당 풍선은 미국의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장비도 대거 탑재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장비가 사진이나 동영상,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인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얘기 있습니까?
네, 라이더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라이더 대변인은 전에도 드론이나 다른 능력에 관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미국의 상용 부품이 사용된 경우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 발표에 중국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미국 정부의 정찰 풍선 주장은 허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 관측과 연구 목적의 민간용 기구로 기류 때문에 예정된 항로를 이탈한 거라고 줄곧 주장해왔고요. 미국이 안보 우려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이 사건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몇 년 타이완 해협과 또 인도 태평양 영내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요. 홍콩 민주주의, 소수민족 인권 침해, 무역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충돌을 해왔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간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넉 달 만에 중국 방문이 다시 성사된 건데요.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마이크 폼페오 장관 방문 이후 처음이었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중국 고위관리들을 만나서 양국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의 방중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시 주석 관련 발언이 또다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한 기금 마련 행사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을 비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시 주석이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독재자들로서는 자신들이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는 맥락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에 이런 계획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8월에 있을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이에 대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이 무효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서 정부 권한을 넘어선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대법관들의 보수 진보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6대 3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던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총 4,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인소득이 연간 11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장학금인 TEL 그랜트 소외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까?
네, 지난해 네브라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들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의회를 통과한 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계획이 주의 세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제공하는 주 정부기관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주 정부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항소 법원이 이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또 보수적 성향의 민간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면서 낸 그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예. 자, 대법원이 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이렇게 불허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이른바 영웅법의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4,30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국가 비상시에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정책은 국내 거의 모든 학자금 대출자에게까지 탕감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식이 수천만 명의 근면한 미국인들의 생명줄이 됐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탕감액의 거의 90%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대출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는데요. 모든 미국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 판결이 났으니까요. 그 정책 대상자였던 사람들 남아있는 빚,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금을 다시 갚아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대출 이자도 다시 붙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탕감 계획에 신청한 사람의 수가 2,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별다른 조처가 없는 한 이제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날 대법원에서 다른 소송에 대한 결정도 나왔군요.
네, 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했던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 씨가 제기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역시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서 6대 3으로 결정이 나왔는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정 기업이 동성 결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결정이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오는 8월 23일 첫 공화당 경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여는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후보가 이 부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당에서 결정된 이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이에 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후보가 추려진 뒤에야 이에 서명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주가라는 방송사를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가 자신의 대선 운동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다면서 적대적인 방송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폭스뉴스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우호적인 방송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폭스뉴스는 대표적인 보수 방송으로 그동안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착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공식 기자회견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강성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는데요. 또 폭스뉴스는 지난 2020년 대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선거를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하며 이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난 4월 해당 개표기 업체에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 방송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 씨가 해당 배상금 합의 발표 후 며칠 만에 해고된 일도 있었죠.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자신을 향한 높은 지지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후보들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굳이 엄청난 지지율 차이가 나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와 같은 다른 후보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왜 다른 후보가 진술할 시간을 줘야 하냐면서 지지율이 50%포인트, 60%포인트 앞서는데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공화당 내 부동의 1위 후보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 다른 후보들과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가하는 대신에 다른 일정을 기획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회와 같은 시각 또는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여러 대체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이든 다른 누군가와의 인터뷰 등 다른 많은 대안이 있다면서 자신이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 토론회는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 앞서서 집계된 것보다 더 높았군요.
네, 미국 상무부는 29일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2.0%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연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됐는데요. 앞선 속보치에서는 1.1%, 잠정치에서는 1.3%로 발표됐는데 확정치에서는 2%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네, 자,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 어떤 요인에서입니까?
네, 상무부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이 상향 조정된 것이 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체 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소비자 지출인데요. 잠정치 발표 당시 소비자 지출은 연율로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었는데 이번 확정치에서는 4.2%로 더 높게 조정됐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다우존스는 1분기 성장률이 1.4%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 수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수치를 보면은 뭐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건강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 전망 어떻습니까?
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2분기 미국의 연 경제 성장률은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3분기는 0.6%, 4분기는 0%를 기록하는 등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노동시장 상황도 함께 보죠. 미국의 노동시장도 계속 탄탄하다고요?
네, 미국 노동부는 2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한 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입니다. 앞선 주에 26만 5천 건에서 2만 6천 건가량 떨어진 거죠.
네, 자,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고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연준 10회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었죠. 현재 기준금리가 5에서 5.25%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확인된 여러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가 아직 연준의 긴축 정책을 감당할 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네 번째 순서로 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Some of these young children are sold into slavery, into bondage. We know that there are children sold into prostitution.
1996년 7월 15일 당시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이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아동노동법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소위원회 청문회는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던 국제아동노동퇴치법 심의를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법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첫 공식 조처가 청문회 개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위원회와 대중이 행정기관이나 관련 산업 그리고 이익단체들 같은 선택된 당사자들로부터 심의 중인 법안의 강점과 약점에 관해 들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또 청문회는 동료들과 대중 그리고 언론에 해당 법안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문회에 나올 증인은 대부분의 경우 법안에 관한 서면 증언을 청문회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은 또 위원회 앞에서 짧게 모두 발언을 합니다.
U.S. lawmakers are also racing to finish a year-end package of legislation funding the governmen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But they have
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은 위원회가 법안에 시간을 쓰고 관심을 줄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법안이 반드시 발의되거나 회부돼야 위원회가 입법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는 종종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려고 법안 발의 전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예산 결의안 심의 같은 몇몇 상황에서는 향후 조처를 위해 사전에 입법 청문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만일 법안이 여러 위원회에 회부되면 각 위원회는 자체 청문회 개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와 진행 그리고 사후 조처 등은 각 원 규칙에 따릅니다. 양원 규칙은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조건들과 절차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원칙상 모든 청문회는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원내 규칙은 모든 목적의 청문회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청문회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이어진 지난 117대 의회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연 청문회는 하원 325회 그리고 상원 483회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네 번째 시간으로 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 24일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하루 만에 종결됐지만 국제사회는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배경과 전개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사건 발단.
지난 주말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 일단락되면서 러시아는 전쟁 중의 내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만 하루 동안 러시아를 극도의 긴장 속에 몰아넣고 국제사회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는 러시아 군수 내부와 바그너 그룹 간의 묵은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바그너 용병 집단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싸워왔는데요. 하지만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무기력하고 타성해져진 러시아 군 관료들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해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겨냥했는데요. 이들 러시아 군수 내부가 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자신들을 경계해서 탄약 등 무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력 철수를 무기 삼아 수시로 러시아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사건 전개.
프리고진 씨는 23일 저녁 러시아 군 수뇌부를 향해서 무장 반란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날 미사일과 헬기로 공격해서 30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제 이 난장판을 끝낼 때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모스크바로 진격하겠다면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2만 5천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 아침 7시경 프리고진 씨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남부 주요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 모든 군사시설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탱크와 병력 수송차 등으로 이루어진 바그너 용병 행렬은 모스크바를 향해서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아침 10시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약 200km 앞둔 지점까지 진격한 상황에서 저녁 8시 프리고진 씨는 돌연 용병들에게 모스크바 행진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문점과 비화들.
일일 천하로 끝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놓고 여러 가지 의문점과 뒷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가 병력을 돌리는 데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의문점은 프리고진 씨가 왜 모스크바를 코앞에 두고 회군을 결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정보부가 프리고진 씨를 비롯한 바그너 수뇌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란에 투입된 용병의 수가 프리고진 씨 주장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가담 인원이 2만 5천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8천여 명으로 이 병력으로 모스크바 장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입지를 넓히고 바그너 그룹을 통한 병력 강화를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합의하에 벨라루스에 오길 원하는 용병들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 군대에 도움을 줄 거라면서 필요하다면 자국에 있는 오래된 군사기지 사용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해온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 씨를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리고진 씨가 벨라루스에 온 용병들을 다시 규합할 거라는 일부 관측도 있지만 이미 용병들의 신뢰를 잃어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응과 미국 반응.
러시아 정부는 반란 세력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태 파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그너 그룹의 실질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의 무기와 군사장비 이전 준비에 착수했고 용병들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러시아 국방부와 새로 계약을 맺거나 귀가 또는 벨라루스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의 자금 용처에 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바그너 그룹의 10억 달러, 프리고진 씨 개인 사업에 10억 달러 등 20억 달러의 정부 돈이 들어갔다면서 이 돈의 용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반란 혐의로는 처벌하지 않겠지만 부패 혐의로 올감의 가능성 있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또한 오랫동안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정부의 연관설을 부인했던 것과는 상치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국민들에게 반란은 어떻게든 진압됐을 거라면서 애써 태연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이번 무장 반란이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에 일정 부분 타격을 가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 당국은 이번 반란 사태에 서방이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We made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We had nothing to do with it. This was part of a struggle within the Russian syste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러시아 체제 내에서 벌어진 내부의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실체.
바그너 그룹은 2014년부터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사설 용병 회사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법으로 용병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버젓이 회사 건물이 우뚝 서 있고요. 용병들을 모집하는 옥의 광고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위장부대로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러시아 행정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취해법권적 존재로 설립자가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 씨가 바그너 그룹을 만들었을 거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돌았지만 프리고진 씨는 이런 소문을 내내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자신이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라고 시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시리아 등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문, 학살, 성폭력 등 이른바 더러운 행동을 자행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창립자입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1961년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해서 어머니가 생계를 이끌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년 시절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소질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운동선수가 되지 못하고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는 18살 나이에 처음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이때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년 후에 또다시 강도와 절도 혐의로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9년 복역하고 사면을 받아서 1988년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과 함께 핫도그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낼 정도로 장사가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어 고급 식당 운영에도 손을 댔는데요. 이 역시 성공하면서 이른바 올리가르히 신흥 재벌 반열에 들게 됩니다. 특히 뉴아일랜드라는 고급 선상 식당은 러시아의 고위 권력층과 외국 정치인들이 즐겨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도 만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이후 크렘린궁 연회 음식을 조달하면서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요. 러시아 내 학교, 군대 급식 계약도 따내는 등 오랫동안 푸틴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을 얻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 씨가 지난 24일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설립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변덕 부리지 말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need your boot. Everyone is waiting for your decision. Should we go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I'm not sure. The beach sounds amazing with warm sand and ocean waves, but the mountains offer breathtaking views and hiking trails. It's a tough decision.
Don't be a flip-flop. We need to make a decision and stick with it. Remember, we've been going back and forth on this for weeks now.
You're right. We can't keep changing our minds. But can we split our time between both places?
John!
회사에서 여행을 가는데 바닷가로 갈지 산으로 갈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존이 갈팡질팡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제가 변덕 부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Don't be a flip-flop. You flip-flopped on this.
당신은 이것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We've been going back and forth on this.
우리는 이것에 대해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했어요.
Stop going back and forth.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Don't be a flip-flop. Stop changing your mind.
마음을 그만 바꾸세요. 이랬다 저랬다 그만하세요.
Stop being so fickle. Don't be so fickle.
변덕 그만 부리세요.
Fickle.
변덕스러운이란 뜻이죠.
Don't be a flip-flop.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Don't be a flip-flop.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your boot. Everyone is waiting for your decision. Should we go to the beach or the mountains?
I'm not sure. The beach sounds amazing with the warm sand and ocean waves, but the mountains offer breathtaking views and hiking trails. It's a tough decision.
Don't be a flip-flop. We need to make a decision and stick with it. Remember, we've been going back and forth on this for weeks now.
You're right. We can't keep changing our minds. But can we split our time between both places?
John!
자, 이번에는 우유부단하다는 표현
wishy-washy.
Wishy-washy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Pizza? No, maybe sushi. Actually, I'm not sure. How about you?
I'm in the same boat. I can spend hours pondering over which restaurant to pick, only to end up at the same restaurant I've been visiting 100 times before. Wishy-washy decisions are my specialty.
Don't be so wishy-washy. I'm really hungry.
Me too. But you are pretty indecisive too.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우유부단해하지 마세요.
Don't be so wishy-washy.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Don't be wishy-washy. Let's decide.
우유부단해하지 말고 결정합시다. 비슷한 표현으로
Indecisive.
우유부단한, 망설이는
You are pretty indecisive too.
당신도 어느 정도 우유부단한 것은 마찬가지네요.
You are indecisive.
당신은 우유부단합니다.
You are indecisive. You are a wishy-washy person.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I am wishy-washy. I am indecisive.
washy가 연하다라는 뜻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고 색깔이 연하다, 선명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Your hat is a wishy-washy green. Your hat is a washed out green.
당신 모자 색은 선명하지 않은 녹색입니다.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한
wishy-wash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Pizza? No, maybe sushi? Actually, I'm not sure. How about you?
I'm in the same boat. I can spend hours pondering over which restaurant to pick, only to end up at the same restaurant I've been visiting 100 times before. Wishy-washy decisions are my specialty.
Don't be so wishy-washy. I'm really hungry.
Me too. But you are pretty indecisive too.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be a flip-flop.
변덕 부리지 마세요.
Don't be so wishy-washy.
우유부단해하지 마세요.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